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강해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빌립보서로 모시겠는데요. 여러분, 어제 시간 기억되세요? 먼저 본 시간에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높은 분이셨는가,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낮아지셨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참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낮아지심을 살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한번 볼게요. 그분의 낮아지심의 첫 단계는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떠나셨을 때입니다. 그분은 이 땅 위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있는 곳까지 오셨단 말씀이죠. 여러분과 저는 하늘의 영광을 벗어나 이 땅에 내려온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겸손인지,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참 미안하지만 상상할 수 없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인간의 머리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2장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저는 이것이 과장된 번역이라고 뭐랄까요, 좀 생각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실 때 그 위치가 흔들렸던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나 자격이 부족하여 신성의 위치를 상실할 위험에 빠져 있던 것도 아니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교육을 받으신 적도 없었고요. 또 다른 위치에서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기까지 노력해서 올라가신 것도 아니시라고요.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떠나 있는 33년 동안 내 자리를 꼭 지켜주십시오. 특히 가브리엘이 내 자리에 와서 앉으려고 할 때 아버지께서 좀 막아주십시오.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할 다른 친구들이 와서 차지할 위험이 있으니까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의 위치에 속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하늘을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하늘을 떠나기가 싫다. 저 땅 위에 내려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그분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기쁘게 내려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참으셨던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7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요. 아버지여 보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분은 기쁨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원했던 것을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하, 낮아지심을 좀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7절에 나와 있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여기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어라는 표현은 비어 있다는 의미로 헬라어 케두 카오시스 이론 있거든요. 이 케두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비우셨던 거죠. 문제는 무엇으로부터 자신을 비우셨는가 하는 점인데요. 신성으로부터 자신을 비우셨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든 노스틱, 이런 주의자들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비우셨다는 이단 학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신성이 그에게 들어갔다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은 하나님 말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다가 다시 부활하실 때 신성이 채워졌다. 그리스도는 자기를 비우셨지만 신성을 비운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비우셨다고 하는 것은 당신의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상실했다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분은 100% 하나님이셨지만 전적으로 마리아의 품에 의지했던 하나님의 갓난아이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 그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분은 항상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방도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무엇을 비우셨을까요? 저는 그가 신성의 특권을 비우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은 이 땅 위에서 제안을 받으시면서 사셨지만 그것들은 스스로 취하신 제안이었습니다. 그가 사람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까지 미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신성의 특권에서 자신을 비우신 겁니다. 몇 사람의 목회자들과 박사들 그리고 천사들의 무리가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환영했을 뿐인데요. 그 무리들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이 땅 위에 오신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자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이성적인 존재들이 이 자리에 있어야 할 겁니다. 누구도 다 거기에 와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비하 되신 내려오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로마의 권세자들도 시저도 이 자리에 와야 합니다. 애굽의 바로도 이 자리에 와야 합니다. 나폴레옹도 이 자리에 와야 하고요. 지금의 미국의 대통령도 또 중국의 주석도 뭐 소련의 이 러시아의 대통령도 다 와야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사방으로부터 나와서 그분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들을 강제로 불러 모으지 아니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신성의 특권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기꺼이 더럽고 누추한 장소에서 태어나셨으며 크리스마스 성극에서 보는 것처럼 깨끗하고 아름다운 구유에서 탄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나사렛이라는 형편없는 마을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화에 아름답게 빛으로 묘사된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정말 이 무명의 목수의 아들로서 정말 모르겠어요. 산간이나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항상 쉐키나의 영광을 가질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단 말이죠. 그분은 우리가 성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 머리 주변에 광채를 가지지도 않으신 상태로 오셨단 말이에요. 유다는 주님을 배신하던 날 밤 입맞춤으로 무리들이 체포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내적인 광채를 나타내셔서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있으신 분이시지만 그분은 그냥 인간, 육신 그 모습 그대로 가만히 계셨단 말이죠. 신성의 특권을 보류에 두시면서 말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은 사역을 마친 후에 지상에서 마지막 밤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늘 아버지께 놀라운 기도를 드리셨어요. 요한복음 17장 5절에 우리 주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주님은 자기의 영광이 회복될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자기의 신성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고요. 주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영광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사람들에게 증거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셨단 말이죠. 왜냐하면 한 번도 신성을 포기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늘로 돌아가실 때 그 신성의 특권, 즉 그 영광의 빛이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 신성의 특권을 보류하셨던 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자, 이제 그리스도 비하의 세 번째 단계를 보게 되는데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의 종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몫으로 일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당시 나사렛에 살으셨다면 예수님께서 가서 집을 고쳐 주셨고 또 몫으로서 일하시는 것을 아마 보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그곳에 살았다면 말이죠. 아마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자기 집을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보았을걸요. 우리 집 문고리가 고장났는데요. 와서 고쳐주시겠습니까? 우리 집 대문이 고장났는데요. 와서 고쳐주시겠어요? 이렇게 부탁하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예, 곧 가서 고쳐드리지요. 라고 대답하셨을 거라고요. 주님은 스스로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주님은 가이사의 궁전에서 태어나실 수도 있었어요. 주님은 왕이셨지만 사역의 초기에는 왕권을 주장하지 않으셨다고요. 예루살렘의 승리의 어떤 그 입성을 하시기 전까지는 왕권을 주장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일꾼이요 겸손한 분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이 되시기 위하여 스스로 비하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처럼 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가 이새의 뿌리로서 오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젊은 설교가로서 나는 왜 이사야가 주님을 다윗으로부터 온 뿌리라고 불렀는지 참 궁금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다윗의 계통을 이었던 마리아, 그러니까 요셉은 다른 계통을 통하여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았다는 것 아니겠어요? 마리아는 농부였습니다. 그들은 나사렛이라고 불리는 누추하고 작은 마을에 사는 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다윗의 혈통이 아니었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지만 그의 아버지 이새는 베들레헴에 있는 농부였었다고요. 농부의 위치로 다시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농부의 가게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비하의 모습으로 이렇게 내려오셨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비하를 하셨는가, 이것은 우리가 찬송 함께 하시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비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여러 면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 그 모습, 이것을 이 비하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취하셨어요.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은 어떠한 모습이죠? 근본 하나님의 본질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 두 번째 비하의 모습은 뭐였죠?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던 거죠. 세 번째로는 그렇죠? 오히려 사람들과 같이 되셨던 거죠. 자, 이제 네 번째로 보면은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 비하의 네 번째 단계가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수년 동안 이러한 사실은 저에게 전혀 감동을 주지 못했더랬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의 인간이었고 인간이 되기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간이 되는 것이 비하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인간 그 자체가 존엄한 존재 아닌가, 아주 훌륭한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되는 것이 어떻게 비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아주 도움이 되었던 아주 알기 쉬운 신뢰를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매우 우스운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성육신을 통한 그리스도의 비하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이야기 하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내용을 매기 목사님이 예로서 이렇게 잘 들어주고 계십니다. 매기 목사님이 들어주는 그 예는 어떤 예냐면 1940년에 처음으로 캘리포니아에 이제 목사님이 오셨대요. 그때 빈대와 개미들이 겨울에도 죽지 않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참 힘들게 이제 사시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11월 1일 날 거기에 도착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어느 아침 부엌의 싱크대로 이렇게 행진한 개미 떼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개미들이 설탕 봉지를 찾아내었고 그 속으로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을 보게 되었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 싱크대 속에 그 개미 떼가 득실거리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설탕 봉지 안에 개미들이 들어가 있는 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매기 목사님도 이 개미 떼를 좀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참 이런 어떤 죽이고 하는 것들은 그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 개미들을 이제 죽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개미약을 사다가 개미들을 소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향집으로 돌아왔을 때 거기에도 개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당신에게는 벌레를 잡는 약이나 살충제를 판매하는 그리스도인 친구가 있어서 그가 1년에 두 번씩 당신 집에 와서 집안 구석구석에다가 살충제를 뿌려주고 그 후로는 개미를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기 목사님은 개미들이 당신에게 항의하는 모임을 가졌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았다는 거예요. 하도 개미들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아마 그럴 때 개미들은 매기를 타도하자, 매기 목사를 타도하자 막 이렇게 쓰여진 깃발을 들고 항의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당신은 개미를 미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 개미들과 대화할 수 있는 일이 길이 열렸다면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나는 너희들을 미워하지 않는다. 단지 설탕 봉지에 가지 말고 부엌에도 오지 말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물과 설탕을 따로 이렇게 놓아줄 테니까 그거 먹으면 되지 않겠니? 그러나 그 개미들과 이 매기 목사님은 말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의미를 어떻게 전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매기 목사님이 개미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번 생각, 당신이 개미가 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개미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해도 아마 매기 목사님은 개미가 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누군가 와서 나를 밟아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개미가 된다면 인간의 위치에서 개미의 위치로 옮겨지는 것은 이거야말로 엄청난 비하가 아니겠느냐, 낮아짐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도 이 매기 목사님은 개미가 되기는 싫었다는 겁니다. 참 이러한 매기 목사님의 이 글을 보면서 참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늘 영광을 떠나 스스로 인성을 입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 하신 일에 비하면 이것 또한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하는 게 여러분, 매기 목사님이 개미와 같이 되어가지고 너희들 거기 가서 그거 먹지 말고 주인이 그렇게 해주면 그거 먹어라, 설탕 먹어라, 이렇게 말하면 좋으련만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다는 건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미천한 존재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이제 8절을 보실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비하의 다섯 번째 단계는 낮아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는 우리를 멸하시는 사람이나 사실을 통하여 모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를 낮추셨어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겠어요? 존 웨슬레의 그 목사님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그분께서 단 한 사람밖에 지나갈 수 없는 아주 비좁은 다리를 건넜던 사건이 있었답니다. 이 웨슬레가 그 다리를 건너기 시작할 때 자유주의 설교가를 만나게 되었대요. 이 설교가는 화를 내면서 나는 바보에게는 결코 자리를 양보하지 않겠소! 이러면서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존 웨슬레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으며 나는 항상 바보에게 자리를 양보한답니다. 라면서 뒤로 물러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낮아진 자세를 취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가 잘 알 겁니다. 이 이야기는 존 웨슬레에 대하여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자신들을 낮추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낮아지는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낮아진다고 하는 건 참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당신 얼마나 낮아졌는가라고 이렇게 정말 그 자리까지 낮아질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아, 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이 미기 목사님도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본인 자신이 참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낮아진다고 하는 것이 이마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우리가 한번 가보게 되겠는데요. 이제 우리 주님의 비하의 여섯 번째 단계, 이것은 그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는 겁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복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들과는 다르셨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태어나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흔, 백세 된 어른들도 그렇게 말하면 싫어하실걸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죽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택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17절,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그리스도 비하의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그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뭐 다른 어떤 사형의 도구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다른 무엇보다도 십자가, 그 당시에 가장 처참한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것이죠. 주님은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에서부터 가장 낮아진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낮아지셨는가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 우리 다시 돌아가 볼까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주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셨고 다른 사람 곧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죄인의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낮은 자리까지 오셔서 죽으셨던 그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비아의 일곱 가지 단계를 살펴보았는데 앞으로 이제 승리의 일곱 단계가 있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강해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자녀의 어깨나 머리에 손을 얹고 자녀가 형통케 되길 기도해주는 책 365일 자녀 축복 안수 기도문을 보내드립니다. 청취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